8월입니다. 복되고 좋은 아침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불편하신 분들은 일어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8월 2일 2020년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 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비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저희의 아버지로 모시고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자녀를 향한 간절하고 뜨거운 사랑을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 뵙기를 원하오니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이 예배 가운데 저희들이 예상치 못한 은혜와 기쁨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 오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411장 찬송하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죄를 다시서 하늘 문을 여시고 들어가게 하시네. 날 사랑하시고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서 있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시네.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성경에 써 있네. 세상 사는 동안 나와 함께 하시고 세상 떠나가는 날 천국 가게 하소서.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아멘.
장수일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무더운 여름을 우리가 지나가는 동안에도 주님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고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서 예배하며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푸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금 이와 환란이 나간 이때에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하는 환경에 처해 있는 수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중에도 저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특별히 예배 자리에 나오며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굳게 지켜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또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세상 사람들이 점차 하나님의 믿음에서 떠나가고 많은 교회들이 참 힘들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때 우리 사랑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과 우리 사랑의 교회의 모든 것들이 이 어려움이 어떤 환란이 당할지라도 살아남는 교회로 남아서 주님을 기뻐하는 교회로 또 주님 보시기 아름다운 교회로 남아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의 강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교회를 굳건히 지켜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 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말씀에 지혜와 지식과 또 아버지께서 희락을 허락하신다 하셨사오니 그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힘들지라도 주님께서 허락하시고자 하는 그 허락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오니 또한 주님 그렇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이 여름을 지나면서 혹은 건강이 약화되어서 또 원치 않은 질고로 인하여서 힘들어하는 성도님들이 있거든 주님께서 만져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셔서 또 속히 털고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심적으로 부담 있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당하는 성도들에게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우리 손이 행하는 대로 보응하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큰 축복을 우리가 받는 우리 사랑의 식구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목사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 또 이 무더위를 헤쳐나가며 이 어려운 한란을 헤쳐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의 말씀을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세계 곳곳에서 말씀을 정하는 많은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단에서 파송된 많은 선교사님들 주님께서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각 교회들이 어려워서 함께 힘써서 도와주지 못할지라도 이기게 하시고 이 환난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음을 간증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 있도록 주님 선교사님들의 마음을 강건 있게 붙잡아 주시며 우리가 힘 닿는 대로 함께 도와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교회로 남기를 원하오니 도와주시기를 빌고 원합니다. 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께 향한 믿음을 더욱더 강건케 하기 위해서 나온 고개 숙인 우리 사랑의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함께해 주시고, 오늘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며 또 출타한 성도들이 있거든 주님 어디에 있든지 같은 은혜로 붙잡아 주셔서 이 한 주간을 살아가는데 우리가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예배의 신령을 드리고자 하는 우리 사랑의 식구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사랑의 사랑을, 평화의 평화를 더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약성경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3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얻으시는 대로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봉독합니다. 이러함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게 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감을 얻느니라. 함께 하십시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치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저승사자가 엉뚱하게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에게 절대 보여주면 안 되는 것을 보여주었는데 그게 사망자 명부였다고 합니다. 결국 하늘의 비밀을 보여준 그 저승사자는 지상으로 쫓겨가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옛날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게 전설 따라 삼천리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이게 주일 아침 설교 시간에 제일 초두에 이런 이야기부터 시작해도 되는 겁니까? 마스크를 하고 계시니까 이게 뭐 반응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뭐 썩 그렇게 기분이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 알 수가 없네요. 제가 이 천기누설이라고 하는 말이 있잖아요. 전기 누설의 핵심은 하늘의 기밀인데 하늘의 기밀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사망자 명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합니다. 사람이 절대 알면 안 되는 비밀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이것은 하늘과 땅의 긴장과 균형이 깨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얼마나 살지, 우리 아버지는 혹은 내 아내는 내 아들들은 얼마나 오래 살지 아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사실은 그런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고 하늘과 땅의 긴장과 균형이 깨지게 되면 안 된다. 뭐 이런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사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예수님의 말씀이야말로 천기 누설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지식이나 논리 혹은 정보, 깨달음에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지혜 그 자체이신 하늘 아버지께서 직접적으로 공급하신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 그리고 예수님 그 자체가 바로 하늘의 비밀 천기라고 할 수 있고 이 천기가 결국은 누설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왜 비밀인가? 사람에게는 이 비밀을 취급할 수 있는 인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래전에 아마 한 20년, 25년 전만 해도 한국에서 장교로 제대하는 분들은 1년인가 2년인가 외국으로 출국하지 못하게 하는 한국의 법이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장교로 있으면서 취득한 비밀을 외국에 가서 누설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요즘은 아마 그렇지 않을 텐데요. 비밀 취급인가를 사람은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감추어진 것은 사실이 아니라 그것은 지혜와 영성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비밀이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사람은 하나님께 불순종하여 죄인이 된 이후에는 하늘에 속한 지혜와 영성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비밀인 것이지 원래부터 비밀은 아니었습니다. 죄로 인해서 이 비밀에 다가갈 수 있고 비밀을 얻을 수 있는 상태 혹은 자격이 상실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하늘의 비밀은 공개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하늘의 비밀은 생명과 진리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오직 비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니 감추었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만세 전에 정하신 것이지만은 이것은 누구를 위한 거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니까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이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 우리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하늘에 속한 비밀과 지혜와 영성이 우리를 위한 것이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으로 만드신 사람을 위해서 이 비밀, 이 영성, 이 지혜가 만세 전에 이미 정해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밀이 다 공개된다고 해도 누구나 다 믿고 알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전혀 생각지 못하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어느 날 신앙의 가치를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전혀 예상하지 않았는데도 그런 경우가 발생을 합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적어도 이 사람은 하늘의 지혜와 영성을 받아들이고 또 그 속에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경우도 허다하게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특별히 새가족들을 위해서 배려하고 또 교회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필요할 겁니다. 되도록이면 쉽게 진입 장벽을 낮추는 것이 좋겠지요. 그러나 그것만 우리 교회 가운데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가 아무리 쉽게 해놓고 진입 장벽을 아무리 낮춘다고 해도 여전히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분들은 깨닫지 못하고 진입 장벽이 좀 높은 것 같고 사람들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지만은 생각밖에 전혀 깨닫지 않아도 될 만한 사람이 깨닫고 하늘의 지혜와 영성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도 우리가 때때로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우리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우리의 노력 여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그 어떤 다른 것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가치를 추구하는 교회는 그래서 이런 긴장과 역동성이 공존을 합니다. 잔치와 즐거움도 있지만 긴장과 역동성도 함께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더 쉽게 이야기하면 교회는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건 간에 흥미진진한 곳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 모른다. 이 말은 뭐 교회가 크게 부흥이 된다. 혹은 뭐 우리가 교회를 새롭게 짓는다. 이런 것도 물론 좀 포함이 될 수 있겠지만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상치 못하는 분들이 하늘의 은혜와 하늘의 지혜와 하늘의 영성 속으로 들어가는 생각지 못하는 경우를 보게 되기도 하고요. 교회 생활을 아주 오래 했고 너무나 좋은 분이고 인격이 훌륭해서 그분은 참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속으로 들어가야 마땅한 분임에도 불구하고 오랫동안 그렇지 못한 분들도 보게 됩니다. 안타까운 경우지만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기도 합니다. 교회 안에는 이런 긴장이 계속 공존을 하는 거죠. 또한 우리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흥미진진함이라고 하는 것은 감각적인 흥미진진함, 호기심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강하게 믿건 좀 얕게 믿건 적어도 교회에 나오는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라고 하면 정도의 차이는 있겠으나 하나님이 인생을 주관하시고 지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그렇게 믿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것을 또 이야기하느냐 하면 앞으로의 미래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와 흥미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사실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지혜 속에 있으면 그 지혜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 속으로 인도해 주시는 분명한 확신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는 우리에게 때로는 굉장히 불투명하고 알기 힘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하고 참되게 살고 바른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운데 고난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님 앞에 너무 부끄럽고 송구스러운 일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각지 못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풍성하게 인도하시는 그런 경험을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역대상 16장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와 그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히브리식 표현입니다. 원래는 그 얼굴 앞에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내가 구하는 그 얼굴, 그 인격이 늘 나와 함께 교제하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그의 도움을 받고 싶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때, 느끼지 못하는 때에도 아버지가 나를 지켜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다시피 제가 뭐 그렇게 신통한 아버지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막내가 자라는 동안에 뭐 한 번은 아팠겠죠. 근데 제가 기억은 별로 없습니다. 분명히 아팠던 적이 몇 번 있었을 거라고. 제가 아무리 어줍지 않은 아빠이긴 해도 제 아이가 밤새 아프다고 한다면 제가 우리 아이의 곁에서 손을 잡고 빨리 열이 내리고 낫기를 간구하고 밤새 이 아이를 지켜볼 겁니다. 이런 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얼굴을 구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곁에 밤새 계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열이 내렸는지 안 내렸는지 이 말을 만져주는 것, 이것이 바로 얼굴을 구한다라는 말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항상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동기와 과정이라는 것이 있어야 결과라는 것이 있는 거지요. 학생이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공부를 하지 않고 성적이 좋기를 원하는 것은 어떤 심보라 그럽니까? 도둑놈 심보지요. 제가 어느 간증에 보니까 어떤 분이 공부를 전혀 뭐 이런저런 행편을 하지 못했는데 의과대학 시험을 치는데 성령께서 그 답을 다 가르쳐 주더라 하는 간증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 건 얼토당토하는 말이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것은 거짓령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동기와 과정이 있고야 결과가 있는 거지요. 땀 흘려 일하지 않고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불안당입니다. 기독교 신앙에서는 절대로 이런 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 안에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습니다. 동기와 과정이 없는데도 결과가 있는 것이 있습니다. 예배를 잘 드리고 진리를 따라서 산다고 해도 항상 우리가 원하는 것을 주지는 않으실 때도 있습니다. 잘한다고 해도 고난이 주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예상이나 우리의 계산을 넘어서는 것이지요. 반대로 분명히 진리를 거스리는데도 불구하고 악인이 잘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 94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악인이 언제까지 개가를 부르리까? 개가를 부른다고 하는 것은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승리의 나팔을 부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시편 73편의 저자인 아삽은 악인이 잘 되는 것에 대해서 너무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 하다가 나중에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73편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최종적인 결과는 가 봐야 안다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기독교 신앙은 역설과 신비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의 오해 가운데 하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 되어야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가 간혹 있을 수 있습니다. 늘 그런 것은 아닌데 간혹 그런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와서 유학생으로 왔을 때 다녔던 학교에 그 교수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평양 분인데 그분이 피난을 내려오다가 두 갈래의 길이 있다는 겁니다. 대전을 지나면서 한 갈래는 대구 쪽으로 내려오는 거고 한 갈래는 호남 쪽으로 내려가는 건데 자기가 기도하는 가운데 대구 쪽으로 내려오는 길을 택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호남 쪽으로 내려가는 그 피난민 그 대열 크게 두 개의 피난민 대열이 있었는데 출발하자마자 폭격이 떨어져가지고 다 사람들이 몰살을 당했다. 뭐 이까지는 뭐 괜찮은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불쌍히 이기셔서 복 주셔서 자기는 살았다. 그러면 여러분 그 호남 쪽으로 내려가던 그분들은 기도하지 않아서 그런 겁니까? 그분들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은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입니다. 생명에 관한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고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신비로운 경륜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심지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할지라도 그 부분은 하나님의 신비의 영역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았기 때문에 복이고 우리가 다쳤기 때문에 저주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느냐 얻지 못하였느냐에 하나님의 복이나 하나님의 은혜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다라고 말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조금 다른 측면을 보겠습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의 원형은 역사적 원형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불이 나오지요.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이 있다라고도 이야기하고 불길이라는 말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불은 태우는 것인데 불이 사람을 태우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셨다는 것이지요. 강렬하게 역사하실 만큼 교회가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복음서를 통해서 볼 때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실 계획이 있었을까요? 그런 것을 우리가 명시적으로 발견하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복음서 안에는 분명히 전혀 다른 그 어떤 것이 나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의 신비와 은혜와 지혜에 속한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것이지요. 이것을 표현할 때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모든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고 그것들이 주는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믿고 확신하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교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 천국의 모형인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베소서는 편지입니다. 편지는 쓴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게 마련이지요. 쓴 사람은 바울이고 받는 사람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어디서 썼을까요? 이 편지를 로마 감옥에 있을 때에 썼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뭐라고 부르느냐 하면 옥중서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중에서 편지를 네 개를 바울이 쓰셨는데요. 이걸 외우기가 힘드니까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에빌골빌 이렇게 제가 머리가 좋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30년이 더 넘었는데도 제가 이거 잊어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에빌골빌 이러니까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원래는 에빌골몬 이래야 되는데 에빌골빌이 외우기가 쉬우니까요. 그렇게 그리고 외웠던 기억이 있습니다. 에베소라고 하는 이 도시는 굉장히 큰 도시이고 소아시아, 지금의 터키 지역에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이어주는 곳이고 교역과 상업이 발달했던 곳이고 그래서 우상 신전이 많이 있었고 돈이 아주 많이 있는 돈의 흐름이 굉장히 유연한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곳에 많은 사람이 살고 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한 이후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첫째는 유대인 중에서 개종한 분들, 두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 개종한 분들이 교회를 이루게 되었는데요. 여기에는 일정한 갈등과 혼란이 아직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에 익숙한 분들이 있고 또 한 분들은 또 다른 이방신, 헬라 문화에 익숙한 분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어느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해서 무모한 생각을 하고 있었는고 하면 이방인들은 유대인들을 위한 이방인들은 지옥불에 불쏘시개로 쓰이기 위해서 만들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아주 무모하고 극단적인 생각이 점점점 발전이 되어서 1세기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런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과도한 선민의식이 있었고요. 당시에 그리고 이 성막에 요즘 우리가 출애굽기 가지고 지금 매일 묵상하지 않습니까? 성막에 보면 성막 바깥에 이런 경고문이 붙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자라실 때 여러분이 사시던 고향에 미군 부대가 있었다면 여러분들 그런 기억이나 그런 경험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릴 때 그 부산에는 부산 이 초읍이라는 곳에 가면 하야리아 부대라고 하는 미군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군 부대 바깥에 보면 이게 워닝 이래가지고 영어로 그 뭐라고 그러죠? 하여튼 자관 이 지워진 페인트 같은 거로 이렇게 워닝해서 붙여놓은 것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자관 접근하지 마라. 접근하면 발포한다. 우리 책임 아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성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 바깥 담에다가 이방인들에게 접근하다가 너희들이 생명의 위협을 당할 수 있는데 이건 너희들 책임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경고문이 붙어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울은 복음으로 사람이 새로워진다면 이방인과 유대인이 하나가 될 수 있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하나일 수 있겠습니까? 귀족과 평민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고 자유인과 노예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나아가서 남자와 여자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이건 근본적으로 차이가 있게 창조가 되었는데 여자는 적어도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고 남자를 위해서 혹은 출산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지 남자와 짐승 중간에 있는 존재가 여자인데 어떻게 남자와 여자가 같을 수가 있는가? 고대 시대에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이 팽배해 있었습니다. 자유인과 노예가 어떻게 같을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그런 무모한 생각들이 당시에 팽배해 있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기독교 복음이 전해지고 나니까 제일 먼저 로마 제국 그 지역에서는 지중해 지역에 누가 제일 먼저 교인이 되었을까요? 제일 먼저 교인된 사람들이 바로 노예와 그 사회의 최하위 계층들이었습니다. 인간으로 대접받지 못하고 인간으로 살지 못하던 그들에게 복음이 주어지고 자신이 얼마나 귀중하고 소중한 존재이며 노예와 같은 노예인 자기를 위해서 하늘 아버지께서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자기를 위해서 죽어주셨다고 하는 사실 앞에서 얼마나 감동이 되고 감격이 되고 그래서 천국 백성이 되어졌는지 모릅니다. 누군가가 날 위해서 희생해 주었다고 하는 그 사실이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준 것이지요. 그렇다면 로마의 귀족들은 어떻게 교인이 되고 또 하늘 백성이 되었는가? 당시에 시세로라고 하는 키케로라고 하기도 하고 시세로라고 하기도 하지요. 로마의 가장 대표적인 지성이기도 하고 정치인이었던 그 사람이 나사렛 집단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그 안에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당시에 성적 타락이 너무 심해가지고 매독이 횡횡하다 보니까 이 귀족들의 자제들 가운데서 기형아가 너무 많이 출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기형아 출산을 막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로마 원론에서 결정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나사렛 집단의 처녀 아이들을 찾아라. 찾고 찾아보니까 성적 타락과 문란함 속에서 유일하게 성적 순결을 지키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부부에게 허락되어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명백한 의식을 가지고 있는 집단이 딱 한 집단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 큰 로마 제국 안에서 그 집단이 나사렛 집단이더라. 그 집단의 여자아이들을 찾으면 이건 안심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을 찾아서 자기 아들하고 결혼을 시키는 겁니다. 그래야 자기의 대가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처녀아이, 그 어떤 그 신부들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죠. 웬만한 이 여자들은 다 매독에 중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랬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제 말이 아니고요. 키케로라고 하는 인류 최고의 지성 가운데 한 사람인, 그리고 로마의 최고의 정치인들 그 사람이 나사렛 집단에 관하여라고 하는 책에 보면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귀족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게 된 정말로 독특한 경우가 발생이 되게 되었죠. 이런 경우를 통해서 귀족이 교회로 오게 되고 노예가 교회로 와서 만나는 접점이 생겨지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바로 그 접점이 된 거죠. 남자와 여자가 동등하고 그리고 동일하게 참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존재라고 하는 것이 확인되고 선포되어진 것이 바로 교회였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받아들여질 수 없는 문제고 이것은 그 사회가 붕괴될 수도 있고 그 사회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질서가 파괴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도 모르는 굉장히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런데 3절에 보면 오늘 성경에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알게 하셨다. 계시라는 말은 열어서 보여준다는 겁니다. 뭘 열어서 보여준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비밀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거죠. 이것이 왜 비밀이겠습니까? 닫혀있기 때문에 비밀이라는 거죠. 그동안에 닫혀있어서 아무도 보지 못한다는 거죠. 그걸 열어서 보여주게 되니까 이것은 더 이상 비밀이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 받은 동등한 존재다. 남자와 여자는 공이 소중한 존재다. 복음 안에서 노예나 귀족의 구분은 없다 라고 하는 것이 그동안에는 덮여져 있다가 복음으로 인해서 그것이 다시 열려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리고 이 땅이 추구하는 모든 것들이 있어야만 행복하고 성공한 삶이라고 여겨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뚜껑이 열려져서 그 안에 열어서 보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지혜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노예나 귀족이나 남자나 여자나 천한자나 부한자나 다 동일하게 같은 존재더라. 내가 그들을 위해서 피 흘려 그들의 죄를 다 사함으로 그들이 참된 인간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4절에 보니까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앞에 하나 빠져있는 게 있습니다. 사실은 뭐 원문에 빠져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이 예배에서 원래 말하고자 하는 바에 빠져있는데 이게 뭐냐면요,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되게 하시려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흠이 없고 거룩하다는 말은 제물로 드려줄 수 있는 고귀한 존재다. 죄 없는 존재가 된다는 말입니다.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말이고 또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성별에 상관이 없이 국적에 상관이 없이 소중하고 귀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자신을 귀하게 여기라.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라. 자신을 아끼라. 네 몸이 뭐라고요? 네 몸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다. 자신을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고 아끼라 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입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소중한 사람으로 살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비밀스러운 계획이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시는 여러분 구하는 겁니다. 역대하 1장 첫째로 보니까 이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서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구하라. 구하는 자에게 열어주시는 것이고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1장 17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라는 이 말의 원래 시제는 뭐냐면 한 번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고 한 번 알게 되었다면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알게 하실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심오한 계획은 바로 우리가 은혜로 구원의 백성 되었을 뿐 아니라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면 구원의 백성이 누릴 수 있는 거룩하고 흠이 없는 행복하고 소중한 존재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상식적인 말 같지만 이것이 바로 비밀스러운 것이다. 그전에는 알지 못하던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이 돈을 많이 가지면 건강해지면 혹은 인생들이 가지고 싶어하는 것을 가지게 되면 소중해지고 행복해지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사람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소중하고 행복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는 다른 게 뭔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고 보여지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천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하시고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게 하는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소중한 존재요 값진 존재이며 내 인생을 귀하게 살아가야 될 마땅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겁니다. 나한테 있는 게 아니고 외부로부터 주어졌다는 거죠. 그가 참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가 지혜와 계시의 정신이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신비이시기 때문에 그가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모든 일들이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고 흠이 없는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는 자들을 서로 형제요 자매라고 부를 수가 있고 또 하나가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합니다. 교회는 비밀이 있는 곳입니다. 구원의 비밀과 또 하나 되는 비밀이 동시에 공존을 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비밀을 거부하는 것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섬김과 겸손 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소유하고 알게 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가로막고 주저하게 하고 의심하게 하고 불안케 하는 요소는 끊임없이 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있게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 앞에 굴복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우리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소중하고 행복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내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원인이 하늘 아버지이신 하늘의 비밀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는 거죠. 오늘도 이것을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불안하고 또 의심이 되고 염려가 되는 모든 것들 앞에서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야 될 이유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분명히 우리에게 당당한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좀 적고 좀 건강치 못하고 좀 불안한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왜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하늘 아버지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 교회 우리 성도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이것이 당당한 비밀이 되고 확실한 비밀이 되고 마땅한 비밀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78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 날개 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키시리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못 위로해주나 거기서 평화를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꽃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즐거워라 그 사랑 끈을 짜니요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봉헌송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신 복이라
봄사에 감사합니다. 사업 감사합니다. 예배 드림을 감사하며 자녀들에게 믿음 충만케 해주실 것을 헌신합니다. 하나님 경외하는 믿음을 충만케 해 주옵소서. 사업 감사합니다. 평범한 일상의 행복인 것을 감사합니다. 또 딸의 생일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건강 회복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항상 지켜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을 사모하고 말씀으로 믿음이 충만케 하옵소서. 헌신하여 감사함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건강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제 다시 한번 새롭게 신앙생활과 삶에 대한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경건한 도전을 하는 귀한 종에게 하나님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자녀들이 성전을 사모하고 믿음이 충만케 되는 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며 헌신합니다. 하나님 이 헌물을 주님 받으시옵시고 사업 감사의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소서. 항상 지켜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또한 범사에 감사합니다. 주님 이 고백을 받으시옵소서. 딸의 생일을 감사하여 주 앞에 헌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으시옵고 딸이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든든하게 서가는 귀한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사업터와 일터를 감사합니다. 특별히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큰 복인 것을 다시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모든 시간과 여건과 상황 앞에서 감사의 제목을 돌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한 주간도 저희의 일터와 사업터를 주님 안보하여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시며 건강에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오늘 한 주간도 주의 은총 가운데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드립니다. 아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하나님의 축복을 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하심이 우리를 하나님의 비밀 안에 고이 복으로 함께해 주시는 이 은혜를 확실하게 믿고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위에 삽과 일터 위에 그리고 우리 함께 동역하는 선교사님들과 선교지의 모든 형제자매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대단히 고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지난 월요일에 있었던 임시 노회에서 이기승 목사 담임 목사 청빙을 위한 노회 건은 잘 처리가 되었고 또 이 건은 제가 오랫동안 소속되어 있었던 중남부 노회로 청빙 조회를 보냅니다. 청빙 조회를 보내면 거기서 청빙 이명서를 다시 수도 노회로 보내면 이제 모든 절차 끝이 나는데 그 절차가 다 끝이 나서 중남부 노회에서도 저한테 그런 청빙 조회서가 왔다 하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 모든 절차를 위해서 특별히 그간에 우리 당원들이 상당히 노고가 많았고 고심이 많으셨는데 심심한 감사를 드리고요. 지난주 재직회에서 우리 정부의 론을 받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리파이낸싱을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해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한 10만불 정도의 론을 받아도 지금 우리의 형편 가운데서는 오히려 추가 지불 없이 오히려 더 절약하게 되는 그런 좋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회의 더 살림이 더 나아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노력하겠습니다. 예배 맞추는 당회가 있고요. 지금 팬데믹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상당히 장기화되고 있고 또 조금 우울한 소식은 최소한 이것이 연말 이상 내년 봄까지는 기본적으로 간다고 보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위에 특별히 마음은 원의로 오지 못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우리 구역 강사 구역장님들 중심으로 해서 좀 격려하고 또 전화하고 또 살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 교회권이 약화되지 않도록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문봉옥 집사님이 철이 많이 들었습니다. 뭐 어른한테 그런 표현이 잘 안 맞겠지만은 저한테 여러 번 이야기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많이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무사하게 잘 퇴원했는데 뭐 좋은 일이니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당히 좀 심각한 거 아닌가라고 갔는데 뭐 기관지 확장증이고 이건 뭐 약 먹고 잘 다스리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이분의 말씀이 목사님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겠다고 이제 정신 차렸다고 이제 제대로 신앙생활하고 제대로 이제 살겠다고 부인 마마 저 왕비 마마 잘 모시고 겸손하게 살겠다고 두 번 세 번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 다짐대로 살지 안 살지 우리가 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좀 늦게 알아서 주부에는 못 올렸습니다만은 우리 강소희 집사님 또 우리 시아와 함께 이번 토요일에 출국을 해서 뭐 거의 뭐 한두 달 있는 줄 알았더니 뭐 기약 없이 언제 돌아올지 모른답니다. 여러분 빨리 돌아올 수 있도록 너무 늦게 와가지고 시아가 우리 알지도 못하게 너무 커버리면 안 되니까 여러분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잘 살피고 교제 가운데 서로 기쁨을 도모하면 좋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날이 많이 더운데 여러분 건강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